이 시편 95편 혹시 여러분 기억나신가 모르겠어요. 저번 야외 예배 갈 때 본문의 말씀이었고 우리 신촌교회에서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잠깐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말씀, 이 예배를 듣다가 치질이 나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또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하거나 또한 풀리지 포기하지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붙잡아주시는 손이 있죠.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또 받쳐주시는 바위가 있습니다. 반석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 반석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밑에 8절에 나오면 무리바와 마사라는 그 단어는 상당히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물론 무리바도 마사도 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하였고 하나님과 다투었다 해서 무리바, 다툼이라는 그런 의미, 마사는 시험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물을 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반석에서 물을 대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반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무리바나 마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반석 대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든든함이 되신 하나님을 외칠 수 있다는 것. 2절에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노래, 시, 찬양은 구원의 반석이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삶의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영적으로 매우 이태로운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마라의 스물 사건을 경험하고 날마다 만나를 먹이셨어요.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 15장에서 모세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기에 마라의 스물 사건, 엘림 70종려나무가 있는 기가 막힌 오아시스를 만나게 했습니다. 치료하는 강선이라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는 또 매일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 것 걱정 없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7장에 와서 이 반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리바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는데 곧 혹은 마사라고 합니다. 시험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만약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내가 아프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신뢰가 떨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찬송과 노래가 사라지고 있다면 영적으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굉장히 영적인 적신호가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을 하죠. 시험. 시험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 때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린다는 것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 주신 은혜 따라서 모든 그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시험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시인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느냐.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 가운데 왕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 세상 신들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는 크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4절을 보니까 땅의 깊은 곳이 그 손에 있고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땅 속의 깊은 것 또 높은 것 그 사이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 바다도 그의 것이라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백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라면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 되었다라고 로마서 3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우리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잖아요. 내가 아파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다윗이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요셉이 팔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원망 불평하는 순간에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는 땅의 깊은 곳도 그리고 산의 높은 곳도 그 사이에 있는 바다도 그의 것이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었다라고 이렇게 찬양하죠. 그러니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냥 찬양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다. 우리가 굽혀 하나님을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자. 그래서 오라라고 초청하는데 이 시인은 어디로 바로 이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초대장을 받고 이 아침에 나왔다면 오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이 오늘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 자 3절 4절에서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이세요? 자 7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요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분이 바로 나의 선한 목자다. 그러니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옆에 경배하자. 이 시인이 초대하는 것은 그냥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거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관계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무리에바하고 마사라는 단어는 출애굽 17장 1절에서 7절인데 이제 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렸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그는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또 보십시오. 자, 여호와 다투었다 그래서 무리바라 그랬고 시험하여 이르기 그래. 시험이라는 단어는 마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 시험받았냐? 지금까지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신 하나님, 매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지금 경험해 왔어요. 그리고 17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이게 그들의 시험거리였던 거. 아니 하나님 계신다면 내게 이렇게 약함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신다면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계신다면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자꾸 하나님을 향한 원망,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반석이 되지 못하고 무리바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무리바, 마사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40년 후에도 변함없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민수기 20장 이제 1절에서부터 13절 그 무리바에서 또 물이 없어서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냥 반석을 두 번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그래요. 아니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어. 4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보나 그때나 다를 바가 없이 여전히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하나님 계신다면.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 잊어버리고 40년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다른 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무리바 마사라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제2세대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말고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뭘로 시험했어요? 그들의 원망 불평거리로.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당장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원망, 불평,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야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그런 것처럼 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시험하지 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왜 아픔을 주는지 모르죠. 지금은 왜 시험거리 주는지 모르죠. 지금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죠. 이사야 26장 3절에 오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시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였습니다. 어떤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 없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였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상황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고 내 삶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민수기의 말씀처럼 인생의 우리 성도의 인생 여정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광야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뱀과 전갈이 있는 것이고 또한 자기 호신탄탄 노리는 주변의 적들이 있습니다. 늘 위태롭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음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죠. 평강은 상황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 오늘 이 아침에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쭉 이 광야 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6절과 11절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본보기로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게 반석일 수도 있고 무리바나 마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일 수 있습니다. 반석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무리바가 되고 마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게 될 것이고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7절에서 11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4장 7절에서 11절에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1절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더니 완고하지 말다. 굳은 마음 되지 마라. 이 말이죠.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안식이었다면 또 다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에 안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또 다른 안식이 있다는 거죠. 자,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인데 자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여 본에 빠지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시인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자. 굽혀 경배를 하자. 무릎을 꿇자. 라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초대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초대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장과 상관없이 여전히 무리와 마사의 삶을 살고 있는 인생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무리바와 마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겸손한 인생으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 응답받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